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2장 8절에서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렘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저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아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20배, 100배, 10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결실되어지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벽을 세우는 자,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예, 결국은 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예, 그들이 상실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권면했는데도 끝까지 강박해서 듣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너 잘못 심고 있다. 잘못 심고 있다. 또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면 너 왜 말을 안 듣냐.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면 너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쪽으로 가야 생명의 길이다. 그쪽 가면 저주받는 길이다. 이쪽 가면 축복의 길이다. 계속 가르쳐 주시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결국엔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게 되고 그 선택한 결과를 본인이 거두고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는 결과가 결국에는 여러분 심판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반드시 나의 삶의 결과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사는 결과를 본인이 확인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를 본인이 확인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거두게 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말씀을 순종할 건지 안 순종할 건지는 뭐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거길 그때는 자유가 있는데 말씀을 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선택할 때는 자유가 있는데 선택한 다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거두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면서도 이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천만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불행하느냐고 하면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말씀대로 안 했는데, 그럼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안 했으면 예외가 있는 거냐? 이기점션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그랬잖아요. 17절 18절 내려가면 그러나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결정된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결국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주 성벽을 세우는 자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2장에 보면 2장 오늘 8절부터 이렇게 쭉 13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멸망받게 됐는데 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면은 네 식구가 속색이고 한 사람은 괜찮은데 네 식구가 속색해서 불행한 가정보다는 네 식구는 괜찮은데 한 식구가 속을 썩여서 불행한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성벽 공사 구간이 42군데거든요. 42군데인데, 여러분, 41군데는 완성이 됐다고 칩시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한 군데는 지금 미완성이 됐어요. 여기 41군데는 완성이 됐는데. 그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41군데 완성된 거 다 도로묵이 됩니다. 왜? 일로 공격해 들어오면 끝이니까. 한 군데가. 그래서 이 한 사람, 가족이면 가족 그중에서도 한 사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도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영화, 그 전쟁 영화죠. 옛날에, 고대 전쟁 영화. 여러분, 300 아시잖아요. 300 용사. 300명이 스파르타군 300명이 페르시아군 100만 명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협곡이니까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그 협곡에서 100만 명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스파르타군 쪽에서 배신자가 하나 나옵니다. 배신자가 나와서 페르시아군에게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줍니다. 그 바람에 결국에는 300명이 다 몰살당합니다. 끝까지 막아내다가 한 사람 때문에 예. 그 한 사람이 그 성을 이 사람이 완성되면 성을 막는 전체가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미완성된 대로 그냥 내비두면 전체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한 분. 요번에도 제가 에콰도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왔는데 그 미길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사역자가 뭐 전도사님은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사역자 훈련을 받고 있었고 사역자처럼 일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아주 역할, 성격이 내성적이 돼서 이렇게 나서지도 않는데, 근데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의 그 교회 개척이나 교회 건축할 때, 그 큰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어쨌거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 자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격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 무너진 조국에 돌아오니까 그 주변의 적들이 뭐냐면 와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강력 부 축복받게 하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왔다고 적들이 막 근심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국가를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고 망하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기쁘게 만드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흥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형통하게 만드는 복받게 만드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오늘 12절 말씀, 그 8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8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헬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헬프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헬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편의상 도우셨다, 헬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분은 헬퍼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예, 우리가 그분께 수종들면 수종들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입장이지 그분이 나를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분이 가끔 와서 파트타임을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도우신 얘기가 나왔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과 국가를 세우는 한 기업을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여러분 미국의 CEO 가운데 참 신앙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의 정치인 중에 대통령 중에 결정적으로 미국을 쓰러져가는 미국을 다시 세웠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인도 안 받는 대통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부러운 곳 중에 하나가 뭐가 부러우냐고 하면 미국 역사를 훑어보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존경받는 정치인, 존경받는 기업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길이길이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네. 참 부러워요.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끝나면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에요. 자 집에 잘 계신 게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황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저주받은 나라를 복받게 만들어주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만은 갈등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갈등 상황에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인도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도가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 1장 보면 아시죠?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앞세워요. 그분이 그날에 지금 바사 나라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지문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합니다. 특히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자기 조국이 황폐해화됐다는 것을 그 가슴 아픈 소리 듣고 수일 동안 일장에 보면 수일 동안 막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슬퍼서,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죠. 사람의 마음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같이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없으니까 마귀짓을 하지. 하나님 예수님 마음의 못을 받고 성도 마음의 못을 받고 주변 사람한테 못을 받지. 정말 예수의 마음을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 지고 말지. 내가 누명 쓰고 말지. 내가 고통받고 말지. 어떻게 남을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교회를 찢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생활 하시면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이 잘잘못을 두 번째 문제고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내비게이션이 나오더라고. 비행기 내비게이션이. 비행기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내비게이션 보니까 위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쯤 가고 있나. 어디쯤 가면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모니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스크린에.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좀 어디쯤 가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모니터가,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어디쯤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가는 거, 비행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나,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인생이라는 자동차,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 네. 모니터 보니까 시간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가방 뭐 될 거, 옷, 뭐 옷도 좀 챙겨 입고 신발도 벗었는데 신발 신고 준비하는 거죠. 내일 준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회복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모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인사이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는 거예요. 내 스케일은 그저 자기 이기적인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땡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볼 줄 알고, 도시 전체를 볼 줄 알고, 나라 전체를 볼 줄 알고, 세계 전체를 볼 줄 알고. 예.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 나라 전체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 역사를 전체, 전 인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계획을, 플랜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는 거 거기에요. 그 플랜 속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세계 역사 흘러가는데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역사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이제 보러 내려가죠. 구체적으로 이제 밤에 답사 나갑니다. 우리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보러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출세하고, 자기 혼자 성공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출세하게 하고 나를 성공시켰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계획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우리 국가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지만 우리는 더 스케일이 크셔야 돼요. 왜? 우리 조국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예, 미국도 여러분 우리 제2의 조국이에요. 미국의 전체적인 것, 한국 전체, 이것을 갖다 우리 머리에 놓고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품고서. 예, 미국의 운명과 한국의 운명을 가지고 둘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미국과 한국이라는 이런 해프닝들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은 뭐냐? 이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 스몰 비즈니스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열심히 하셔야죠, 물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면서 내가 아무리 스몰 비즈니스 그냥 혼자 밥 먹고 살기 바쁜 거라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사람, 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이게 국가 미래로 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민족의 운명에서 중요한 분인지 아십니까? 자리 지키시는 게 하나? 예.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서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 있어서 주일날 안 빼놓고 자기 자리 딱 지킨다. 믿음이 확실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 믿음을 확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어떤 역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겠어요? 참 이번에도 여러분 애카들 가서 그 좀 갑자기 그런 우리 애카들 선교사상 순교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순교한 일을 당하면서 확 여러 가지 좀 당황들 했죠. 당황을 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무슨 뭐 위로 조금이나 보내고 뭐 위로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현장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제가요. 가가지고 좀 시간은 없었지만 급하지만은 우리 장례 예배를 다 모여가지고 급하게 소집해서 장례 예배를 이제 진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아 우리 미겔 형 성도가 미겔 형제가 하나님 미랄이 된 거구나. 응. 에콰도르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미겔 형제 다른 게 있어요? 달바 없는 거예요. 요즘 오해 없이 발음되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오해할 수 있고 오해하지 말고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 영원 살림을 위해서 일을 하다 죽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선거에서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그 아마존에서 아마존 출신인데. 네. 그러면 그 미겔 형제의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헬만 목사 한 교회에 교회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에콰도르 기독교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 예. 아마존 지역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아마존에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아니라 성령불. 예,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존에요. 예, 엄청난 불이 일어나요, 지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쓰셨잖아요. 예, 별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15년 전부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싹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월드와이드예요. 월드와이드로 보시면 네이션와이드예요. 스테이트와이드예요. 예.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에서 나는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하시자고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제가. 예. 이렇게 하시려고. 그 이제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스케일을 내가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예. 근데 감을 잡는 거죠. 왜? 사인이니까, 이거는. 예, 사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가 쓰임 받는 자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가, 항상 기도가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입장, 자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돼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우리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가진 우리가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고,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흥분되는 기대를, 정말 흥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셔야 돼요. 내 형편에다 스케일을 맞추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주어진 형편에다 내 스케일을 쫙 줄여가지고 갖다 맞추지 말고, 다 잘라가지고 갖다 줄여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다가 걷다가 맞추세요. 뭐 걷다 맞추려고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모르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에다가 내 형편을 맞추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그렇게 써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에다 맞추시려니까 내 형편에다 스케일을 하향평준화해서 내 스케일에다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축소시켜서 내 현장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다 그것도 맞추게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번 쓰임받아봐요. 얼마나 엄청나게 쓰임받겠어요. 예. 얼마나 쓰임받겠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12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요새 새로 나온 번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 또 그렇게 좀 다르게 또 색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 아까 기도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할 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감동 감아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사람.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뭐를 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에게도 사람마다 만나는 대로 떠들지 않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말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옵니다. 말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하고 말 없는 사람하고 말을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모르겠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보면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쭉 신앙생활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꼭 그렇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들까 봐. 시험 들까 봐. 꼭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개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말을 잘 안 해. 근데 말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입으로 일을 하고 주로 일하는 사람은 주로 손발로 일을 합니다. 이제 그거 차이는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차이죠. 누구나 다 일하긴 하는 건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주로 입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손발로 일을 하고 몸으로 일을 하고 이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면은 사람한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안 하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니까 당신들 뭐 했어? 어? 이게 지금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말이지. 이게 당신들 이게 뭐 했어? 어? 아니, 이제 전기 담아가 말이야. 전기 담아란다. 전구가 말이지. 저기 전구가. 전구가 말이지. 저 3년 전에 나갔는데 지금 뭐 했어? 어느 분이, 그러대요. 어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떠 올라오더니, 어, 장로님, 저 전구가 나갔습니다. 어, 라이트볼브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하는지는 그거 3년 전에 나간 겁니다. 부목사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딱 보이는 거야.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입을 딱 다무시고 조용히 말할 땐 수화로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 말이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예, 필요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딱 봉하란 말이 아니라. 예. 요새 지퍼팩에서 참 좋더라고. 지퍼팩이 있어가지고. 물건 둘 때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예, 필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로 누구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떠들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떠들 일이 많아. 시간은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입을 사용해야 되잖아. 또 전화도 있겠다 요새는. 스마트폰도 있겠다. 말 없이. 말 없이. 유행가 가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말 없이.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anytime. anytime. 시간을 가리지 않냐고.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귀때 도착했더니 저는 한 11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늦게 출발한, 비행기 늦게 출발해가지고. 근데 같이 오시는 그 다른 비행기 타고 오신 LA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그분은 또 한 시간 또 더 딜레이 된다다가 비행기 6대가 한꺼번에 그 좁은 공항에 들어오니까 12시 넘어서 출입비기 걸린 거야, 이게 지금. 한밤중에 출입비기 걸려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호텔에 오니까 새벽 3시야.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온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온 거야. 예. 호텔 하루에 그냥 내가 도래시 온 거야. 새벽 3시에 들어갔으니까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 안 따지는 거예요. 늦었네, 일렀네, 바쁘네, 안 바쁘네.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찾아보러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거예요.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는 거예요. Anyway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내 뜻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책임져 주지 않게 살아가는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하나님과 사실 솔직히 마음 들지만 좀 끔찍한 얘기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걸 알고 계시죠. 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럼 헛수고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예.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Anywhere. Anything.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서 뭘 봤냐? 무너진 데를 봤어요. 무너진 걸 봤어요. 무너진 것을 볼 때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어떤 반응? 누가 그랬냐? 왜 이거 안 고치냐?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안 했냐고? 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쓰신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잘못돼서 무너졌든지 누구 잘못이든지 누구 실수든지 그거 안 따지고 블레임하지 않고 내 눈에 무너진 것이 보였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네가 고쳐라. 네가 막아라. 네가 세워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를 살펴보려고 당긴 거예요. 그 무너진 데를 다 본 거예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무너졌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무너졌구나. 아, 이건 덜 무너졌구나. 이건 많이 무너졌구나. 보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너진 것을,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할 일이 무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쭉,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눈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이거 안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걸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주신 것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막아라. 네가 그걸 고쳐라. 네가 청소 좀 해라. 네가 좀 쓰러진 거 세워놔라. 예.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막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죽고, 이거 왜 청소 안 했어? 이거 누구 담당? 어느 구역에 있었어? 이러지 말고. 아유, 이거 깜빡했나비요. 그냥 잠깐 이거 좀. 예. 이거 쓰레기통 안 쳤어? 이거 누구 담당이야? 누구 구역이야? 여기. 그러지 말고, 아, 바빴나 보다. 그래서 잠깐. 예. 똑같은 상황이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불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 같은 상황이.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무너진 데를 보여주셨나? 왜 무너진 것을 보여주셨나? 예.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 기회가 축복의 기회고, 상급 쌓는 기회고, 하나님의 칭찬다고, 하나님의 점수 따는 기회가 되니까. 예. 여러분, 일으켜주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누가 부축해서 남한테 신세 주고 일어나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예. 도움 받는 게 축복이에요? 도움 주는 게 축복이에요? 예,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축복이에요? 청소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 예를 들면 도망간 게 아니지.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서 뭐냐, 5알이 나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 온몸이 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 거거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럼 몸살 난 게 축복이야? 청소하는 게 건강해서 청소하는 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어뜨리는 게 축복이에요. 뭐 누가 일부러 허물어뜨리는지 모르겠고, 일부러 허물어뜨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허물어뜨린 건 축복이 아니야. 그걸 쌓고 세우고 막아서는 게 축복이야. 그 막 허물어뜨린 사람은 불레임을 거, 원망할 게 아니라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내가 건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못할 텐데 힘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이 무너진 데를 보이걸랑 막아쓰고 세우고 다시 성을 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위한 일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아니,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